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2월 3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12월입니다.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대선까지 딱 16일 남았습니다. 뭐 대선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대략 3 내지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오차 범위 내의 격차입니다. 누가 앞섰다, 누가 뒤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게다가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남아있죠. 안철수 전 후보의 선택인데요.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도울 것인지 돕는다면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인지에 따라서 대선 판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언론의 시선은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는 안철수 캠프의 해단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오늘은 이 대선 판세를 종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털기 전 뉴스부터 전해드리고요. 안철수 전 후보가 오늘 오후 열리는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정권 교체와 새정치에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후보 측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단식 메시지는 정권 교체와 새정치를 강조한 후보 사퇴 선언문의 연장선에 있을 것 같다. 정권 교체가 돼야만 새정치를 추진할 동력이 생긴다는 취지에서 말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정권교체가 선순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검사 비위 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를 포착해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박 검사의 매형은 사건 관련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임료를 요구를 했지만 실제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금품을 요구받은 사건 관련자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지난주에 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북한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11월 중순 로켓 동체와 발사 관련 장비를 동창리 발사장으로 수송한 이후 발사장 내 조립 건물에서 동체 조립 및 점검을 진행하면서 추진제를 보급하고 통신 점검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발사 시점이 대선 전일까 후일까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죠. 지금까지 털기 전 뉴스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는가? 행복의 리더십. 나를 춤추게 하고 뿌듯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리더. 이 시대의 리더를 찾아 떠나는 리더십 세계일주.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리더의 조건을 말해주는 책. 행복의 리더십. 미래의 리더와 함께하는 출판사 RH코리아.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 와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 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 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쳐보세요. 여럿이 함께 와.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약속한 일들만 다 실천하고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면 이렇게 서민의 삶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세력 대 미래 세력의 대결이라는 이번 대선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연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박근혜, 예창, 인재연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전방위 토크 시간이죠.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를 한번 종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위 토크를 꾸며주시는 두 분이죠. 고진화 전 위원 그리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딱 16일 남았습니다. 근데 좀 오늘은 한번 좀 대선 판세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일정하게 좀 추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좀 대선 판세를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일정하게 추이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추이라고 하는 게 그 박근혜 대 문재인 양자 대결 구도에서 한 3 내지 4% 포인트 정도 문재인 후보가 지금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한 그 선거 3주 전에 여론조사가 그대로 최종 결과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변수가 좀 있겠죠. 이전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3, 4% 정도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볼 경우 평균치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한겨레에서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가 도와줄 경우에 이제 역전이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 문재인 후보가 3, 4%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단일화가 지금 미완이에요. 예. 단일화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단일화가 완성이 될 경우에는 애초에 예상대로 그렇게 3, 4%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는 것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단일화가 완성되는 건 실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오늘이 이제 결절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안철수 캠프 해단식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도에 따르면은 지원을 할 것이다. 이건 좀 확실한 거고 그 지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고요. 예. 그와 다음 두 번째 변수는 아마 이제 TV 토론이 아닐까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변수가 이제 지지율인데 아마 TV 토론보다 더 강한 변수가 지지율이 아니라 투표율일 것 같습니다. 근데 투표율은 역시 이것도 안철수 변수의 종속 변수예요.
그렇죠.
안철수가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20, 30대의 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20, 30대만이 아니라 일종의 그 뭐랄까 야권의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기라는 것이 이제 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안철수 변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수가 TV 토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준하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안철수 변수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안철수 변수는 단지 뭐 지금 선거에 퍼센테이지가 지금 몇 퍼센트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제 선거 구도 자체에 대한 변화가 올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진 교수님 얘기한 대로 투표율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무당파로 알려진 소위 안철수 무당파로 알려진 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1차적으로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가 이제 그 일방적 양보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결국 지금 직접적으로는 한 뭐 4, 5% 내지는 한 6에서 8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어떤 지지율 상승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결국은 이제 대중들한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좀 못 주고 있어요. 야권 진영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네.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예. 선거에 또 일정 정도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합하겠다는 메시지가 가면 저는 이러한 어떤 다방면에 걸친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위 밴드웨건 효과 있잖아요.
예.
그 될 사람한테 이렇게 표가 몰리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저 그 고준하 전 의원께서 몇 가지 이제 안철수 변수가 미칠 영향을 좀 짚었는데 좀 그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좀 따라가 보죠. 지금 선거 구도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그 초반에 좀 밀렸죠. 예.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제 노무현이냐 박정희냐 이 코드를 좀 갖고 야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뭐랄까 박근혜 후보에 대한 개인적 네거티브였을 것 같습니다. 정수정학회라든지 그 밖에 유신이라든지
이명박 이것 때문에 프레임도 좀 계속 걸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일단 분리했는데 금방 이제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쉽게 말하면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 프레임으로 지금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효과가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효과가 옛날처럼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선 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총선 때는 분명히 다르고 분명히 그 정권 교체의 여론이 보통 55에서 60까지도 나와버린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박근혜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예.
하지만 그렇다 그래도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진호 의원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신 게 바로 뭐냐면 안철수로 인해서 선거 구도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뭐냐면 이제 과거와 미래의 패러다임. 쉽게 말하면 지금 그 박근혜 캠프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이인재 씨 들어왔어요. 피닉제라고 하는 이회창 씨 들어와 있습니다.
예.
김영삼 씨 들어와 있고 동교동에다가 지금 상도동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이재호까지 합류한 상태입니다.
네.
현 정권의 실세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한 과거 세력이라는 거죠. 그 인적 구성이라는 게. 반면에 저쪽은 안철수 씨가 합류할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누가 봐도 이제 과거냐 미래냐 이 프레임이 딱 짜이는 거죠. 그렇다면 좀 효과적으로 선거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던지는 그 메시지도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전하셨는 이런.
예, 이제 이 선거 구도가 그동안에 사실은 3자 구도였을 때는 좀 분명하지가 않고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여야라고 하는 대결 구도보다는 안철수 후보와 또 문재인 후보 간의 단일화 싸움이라고 하는 게 더 중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은 뭐 뚜렷한 어떤 여당에 대한 전선 형성이 어려웠죠. 이제 선거가 이제 1대1 구도가 됨으로써 이제 전선 구도가 좀 단순화된 거는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크게 이번 선거에서 그 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됐던 것이 낡은 정치와 새 정치의 구도였거든요. 근데 그 구도 자체가 잠시 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선거의 핵심 구도로 등장하는 것이 안철수 선언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선거 구도에 있어서 낡은 정치 새 정치의 구도가 이제 복원이 되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위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하는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결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결 구도도 좀 간명해지고 거기에 이제 메시지 구도도 확실해지고 이런 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문재인 지지에 이제 담긴 그런 선거 구도에 있어서의 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 구도는 지금 뭐 이명박근혜 심판론인데 그 이제 사실은 이 구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힘이 실려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먹히는 건데
네.
구도는 이제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명박만 심판하자
네.
박근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네.
프레임이 형성되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확실하게 실리는 것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이제 힘으로 실리면 이것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요?
예, 경제 민주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거의 그 새누리당이 소위 토사종팽 현상으로 인해서 거의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차별성이 다시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불명한 차별성이 좀 형성돼서 이것은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좀 논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이명박근혜 프레임 문재인 후보 측에서 가고자가고 있는 이거는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의 성향을 볼 때 반새누리 비민주당 이렇게 전제를 해놓으면 최승 그러니까 차선의 울타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 쪽으로 그러니까 월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어떤 울타리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선거 구도 전체를 이끌어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미약한 측면이 좀 일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여기서 과거 대 미래의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섰을 경우에 과거 대 미래의 어떤 구도가 짜여진다. 이 이야기는 좋은데 문제는 안철수 전 후보는 주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과거 대 미래라고 하는 프레임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겠는가. 이건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조연은 뭐 주연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공동정부의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안철수 효과라는 것이 그 민주당이 뭐 나름대로 그 인적 쇄신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 쇄신의 관점에서는 이제 세비 30% 삭감하는 이걸 먼저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안철수에 대한 러브콜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안철수의 요구대로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검찰 개혁 문제인데 이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누구죠? 그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하죠. 박근혜 후보가 아주 부랴부랴 이제 중수부 폐지 내놨거든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 아 이건 좀 늦은 거다 이런 느낌들이 있고 이런 면에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복지 문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일단 뭐 김종인 씨를 팽한 게 너무나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런 구체적인 이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박근혜 씨와 박근혜 후보가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하고 그 문재인 후보 이 둘이서 그 분명한 비전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국민연대 관점에서 우리가 네. 공동 집권을 할 것이며 공동 통치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이 두 세력의 뭐랄까 화학적 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구 들어가냐면은 심상정 씨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야권연대가 일정 부분 복원된 부분이 있고 이 셋이 같이 모여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이라도.
저기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걸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그 좀 곱씹어 봐야 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여야 동시 심판론과 순수 정권 심판론 어떤 거에 동의하느냐 이거를 물어봤는데 여야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는 동시에 심판론에 응답한 비율이 38.7%였고 그다음에 순수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이명박 프레임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37.5%가 응답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근데 그 이 저 선거 구도 관련해서요. 여야 동시 심판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새정치 구도 아니에요?
그렇죠.
새정치 구도고 뒤에 부분은 이제 순수 정권 심판론이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 얘기가 네. 되는데 사실은 이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그거죠. 지난번에 안철수가 일단 잠시 퇴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전반적으로 그 투표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 10% 빠졌어요. 그리고 그 정권 교체에 대한 비율이 또 빠졌어요. 그 특징적인 현상이 한 그것도 한 10% 정도 이렇게 빠진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여야 동시냐 뭐 순수 정권론이냐라고 하는 그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이렇게 퇴장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내걸었던 그 이슈에 대해서 또 정권 교체 같은 경우는 승리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진 거고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새정치에 대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일시적으로 새정치를 유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잠시 이제 자신들의 그 열의가 식은 거죠. 지금 식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전 두 가지 다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메시지가 정권 교체를 통한 새 정치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하게 정리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그, 안철수 지지 현상에서 안철수가, 일시적으로 퇴진하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새 정치에 대한 열망, 이 부분이 이제 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진 교수님 얘기한 대로 안철수 후보 1차적으로는 이제 메시지를 정확히 던짐으로써 하나 이제 전선 형성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결국은 문재인 후보와 만나면서 만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되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 세비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결선 투표제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고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들이 구체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그 새정치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메시지를 던지느냐 또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가 이것을 공동 실현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켜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설문조사 자체가 좀 이상하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 순수 정권 심판론이 큰 집합이고 그 안에 동시 심판론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대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야 동시 심판하자라는 사람들도 그럼 결국은 뭡니까? 여당 심판하자는 얘기는 있죠. 그 안에. 근데 여당만 심판할 게 아니라 안철수 찍어서 야당도 심판하자 이런 의도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현실에 맞지 않는 이미 그런 그러니까 식의 구도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안철수 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갖다 밝힐 경우에는 또 이 대립이 또 무너질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문재인 후보의 응답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느냐.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수많은 그 정치 출신의 그 요구들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구도가 이제 그 과거 대 미래로 가는 선거구도에 있어서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이야기를 한다면 심판의 객체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심판의 주체의 선명성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극대화할 수 있느냐, 선명화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어서 이제 쇄신 노력인가 흔히 너무 많이 나왔으니 이것도 사실은 좀 진부한 이야기처럼 이제 들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심판의 주체의 선명성을 분명히 해야만이 결국은 과거 대 미래의 구도라고 하는 게 완결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지역 표심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PK 지역에서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서 이제 상당히 아마 그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를 한 이후에 부산 지역의 어떤 그 표심이 상당히 흔들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걸로 나왔어요.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는 걸로 나왔는데 만약에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손을 맞잡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건 거의 뭐랄까 그
역술의 세계입니까?
역술의 그걸? 세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복원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PK 지지율에 약간 거품 같은 거 끼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지난번 대선 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거의 20%까지 나왔지만 실제로 실현된 건 그 정도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그런 현상이 분명히 그 경남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지지 이 안철수가 사퇴와 더불어 가지고 지지율이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다시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설 경우에는 아니면 네. 지원에 나설 경우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씨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옛날 후보하고 그 다음에 근데 조국 교수라든지 다 셋 다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또 이렇게 휩쓸고 다닐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이게 복원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는 복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세계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PK 같은 경우에요. 53대 30대 16 이렇게 나와요. 16이 이제 부동표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40%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 16이 이제 그대로 다 옮겨올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나 여당으로 갈 표는 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이제 30 있는데 16%에서 과연 40으로 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리서치 앤 리서치 그런 데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53.2 대 34.9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대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30대 한 중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뭐 60%를 넘어가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빠져서 대기하고 있는 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안철수 후보의 결합은 이제 지역의 표심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충청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충청도 중요하죠.
충청도 예. 보니까 세계일보 여론조사 보니까요. 42.6 대 32.6 대 24.7 무응답이 24.7이나 되거든요.
어, 상당히 높네요. 네. 고령층에. 예.
그러면 여기에서 24.7에서 이것이 이제 2대 1 정도로 그 분할돼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그 쉽게 얘기해서 퇴장함으로써 젊은 층들이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20, 30대 층이나 이런 층들이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층이 적극적 결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충청권이나 부산 경남의 표심에도 이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그 좀 정말 이 진심이 담긴 그러한 제대로 된 연대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네. 지역 표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PK 지역에서 한 40%를 넘으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지역구도만 놓고 이제 이건 분석할 때의 얘기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4.11 총선 때 야권 연대가 얻었던 PK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40% 거의 언저리까지 갔었거든요. 소수점 이제 그 조금 밑 도는 거였는데 이제 이 4.11 총선의 기록을 넘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의도에서 이제 좀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진화 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층이 지금 16% 그러니까 PK 지역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문재인 후보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거고요.
그렇죠. 네.
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게 투표율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 30대의 투표율은 전통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작년층에 비해서. 이 투표율을 감안을 했을 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보다 한 5%포인트 정도는 높아야 이길 수가 있다. 왜? 그러니까 20, 30대 투표율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의 경우죠. 왜냐하면 지금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모두가 투표를 한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허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게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겨레 이제 그 오늘자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도울 경우 문재인 후보가 47.7, 박근혜 후보가 43.1. 이렇게 되면 4.6%포인트의 이제 차가 지금 나타나는 걸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아주 간당간당한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투표율, 20, 30대의 투표율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국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65% 투표율에서 이제 70%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재고 있던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투표율이?
투표율에서는 이제 비관적인 분석도 있고 이제 낙관적인 분석도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선거 분위기가 너무 안 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예. 저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부재자 신고했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안부 부재자 신고를 보면은 지난 4월 총선이나 2007년 대선보다도 거의 한 1.5배 내지 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투표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제 분위기로는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첫 번째 뚜껑을 열어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재자 투표 같은
예, 이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
5년 전보다 한 4배 올라갔다고 그러죠?
그 5년 정확한 전, 제가 예. 퍼센테이지 모르겠는데
4배나 올라갔어요?
예, 5년 전 대선 때 부에서 이제 그 부재자 투표 제외 국민 빼고 같은 경우는 한 4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7만 명이었었는데 한 108만 명으로 네, 그 정도 되네요.
네네네.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투표율이 안철수 후보가 투표 참여하면 투표를 하겠냐라고 하는 데서 한 10%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일시적으로 물러나 있음으로 10% 빠졌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거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선 가능성이죠.
그렇죠. 어? 그렇죠.
당선 예. 당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진영이 이제 투표를 많이 하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결국은 분위기를 타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렇게 당선 가능성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그 연대의 모습을 좀 대중 앞에 좀 확실하게 보여주면 투표율은 다시 올라갈 것에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지지도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한 60 정도에서 한 50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한 10% 정도 네.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 야권 연대의 이제 정확한 어떤 제대로 된 그 가시화에 따라서 역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숨은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숨은표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이게 이제 누가 숨어 있는 거냐. 이제 근데 숨은표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길 수 있을 때 투표장에 나오는 표인데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야당표 아니냐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아, 숨은표가 좀 있다고 보세요?
대략 지금 사람들이 한 뭐 4 내지 5% 정도 숨은표를 보는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표율 자체의 퍼센테이지 비율로 따지면 20, 30대가 투표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권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동층이 늘어났고 늘어난 부동층의 상당 부분에서 여당으로 갈 표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관련해서 바로 오늘 오전에 그 이 숨은표가 좀 있는지 해서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한번 좀 이제 그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단짝인 얘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 참사가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히 엉뚱하게 나와버렸잖아요. 결과하고. 근데 왜 그랬냐면 이때 숨은표가 여론조사 때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정치 환경과 지금의 정치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그때는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억눌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권의 숨은표가 상당히 많이 숨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숨은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느냐. 여론조사 전문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반 MB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분출이 됐고 또 MB 레임덕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숨은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다. 또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종국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론조사 전문가를 반박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분들 말을 갖다 반박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예.
그 이유가 억압됐다라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반발의 여지는 있다. 반박의 여지는 있다.
조사 방식도 일정하게
조사 방식도 있고 쉽게 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나오는 그 퍼센티지다라는 게 일단 전화 그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내에서 지금 퍼센티지를 따지는 거란 말이죠. 응답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는 게 뭐 억압되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상당히 뭐랄까 억압된 분위기는 아직도 있죠.
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분위기상 지금 뭐 정권이 뭐 넘어갈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냐면은 일단 기분이 안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야권 지지자들 같은 게 굳이 응답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그렇게 열의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숨은표가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야권의 숨은표가. 네. 그리고 실제로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걸 경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권 숨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기들 경계하기 위해선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뭐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인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심히 살펴보니까 이제 이 조사 방식의 문제인데 일반 유선 전화 80%, 휴대폰 조사 2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사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반반으로 섞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리면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어떤 그 반영률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 결과에서 이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번 선거가 그 지금 여론조사가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어떤 시금석이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못 믿겠거든요.
여론조사를?
아니 뭐 20대 80이냐 50대 50이냐 굉장히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표장에서 실현된 걸 보고 여론조사 기법 자체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끔 뜯어고치든지 물론 한번 조정을 거쳤을 겁니다. 4.11 총선 때. 하지만 지금도 많은 경우 그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이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예.
과연 이게 좀 제대로 된 것인가 좀 의심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20, 30대 같은 경우 모두가 투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게 그 지지율에 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삭감 요인이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정반대로 만약에 숨은표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도 여기에는
그렇죠.
같이 있고 그러니까 양극단이 같이 그렇죠.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단은 쉽지가 않은 측면이 분명히
거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상당히 중대한 관건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점은 누가 뭐래도 이걸 뭐 이론의 여지는 좀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아무래도 뭐 지난번보다는 높지는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 지난번 대선 때는 결과가 너무나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투표를 안 해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은 그때
왜냐하면 두 지지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야권 지지자들은 아예 전의를 상실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정동영 씨 예. 물론 이제 뭐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아 이건 좀 아니다라는 느낌이 강했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을 찍으려니 그쪽은 또 권영기 씨 또 삼수잖아요. 이건 또 뭐냐. 찍을 사람이 없다고 내가 MB를 찍으란 말이냐. 내가 결국 이제 투표장에 안 나가버린 부분이 있고요. 화가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여권 지지자들도 이제 뭐 굳이 뭐 자기가 안 나가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집도가 좀 떨어져 있던 부분에서 나온 게 63%였던 것 같아요.
그때 분석에 따르면 그 5년 전 선거 같은 경우는 야권 지지표 한 200만 표가 기권을 한 거라는 기권을 뭐 이런 거죠. 분석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만 표면은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지금 투표율로 따지면 한 7, 8% 포인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 투표율은 근데 이거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진짜 투표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역술의 세계이니까 네.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 우리 그냥 각자 내 걸고 커피 사기나 하지만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그 방송 끝나고 네. 비공식적으로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뭐를 걸고 네
수염을 거세요. 수염을
왜 자꾸 남의 수염을 갖고 이러면? 무당파층의 그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전 후보의 어떤 만약에 오늘 이제 해단식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을 하고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7대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무당파층이래야 아예 투표를 안 할 사람들. 네. 그다음에 투표를 하러 나온다면 박근혜를 찍기 위해서 투표를 굳이 하겠다. 이 가능성은 별로 이렇게 안 떠올라요. 머릿속에. 한 7대 3 정도가 아닐까. 아, 그리고 특히 안철수로 인해가지고 안철수 변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표의 상당 부분은 네. 당연히 안철수 후보 표일 거다. 예컨대 문재인 후보 표일 거다라는 거죠.
고진화 전 의원은요?
부동층에 대해서 지금 뭐 부동층이 어떤 성격을 갖냐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근데 대략 이제 얘기하는 건 어쨌든 원래 무당파층하고 안철수 또 후보 사퇴 이후에 무당파층하고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신부동층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정치 혁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또 움직이고 정치에 뭔가 변화를 갖다 가져오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의 향후의 거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표들이다 이렇게 보이시고 원래 무당파층이나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자층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미 간 표 그 부분까지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원래 무당파층 같은 경우가 이제 대략 뭐 한 10%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결국 주의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팽팽한 국면으로 가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예측 불허 국면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 선거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층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이제 그러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 새누리당으로 간 부분 중에서 그게 뭐 한 지금 많게 잡으면 20 안철수 지지층 중에서 20%를 잡고 작으면 한 10%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표는 안철수 후보 향후의 그 메시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야권으로 복원될 수 있는 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이 무당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안철수 변수에서 벗어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TV 토론 그러니까 내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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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V 토론이 이제 그 세 차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TV 토론이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한테는 사실은 별로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그러니까 결정한 사람들한테는 TV 토론이 별로 영향을 안 준다. 왜냐하면 이때는 관중 심리가 작동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편이게라 라고 하는 이제 관중 심리가 작동이 되고 오히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그 이제 분석인데 TV 토론이 이 무당파층에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 룰 자체가 선관위에서 이상하게 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질문을 못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무슨 기자회견 비슷하게 만들어봤단 말이죠.
질의응답으로 돼버리는.
그러니까 예. 그 수첩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룰을 지금 만들어버린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재질문을 뭐 못하게 하니까 사실상 네. 거기서 뭔가 드러나는 것, 가려지는 것은 좀 힘들게 된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효과라는 게 이기면은 반드시 지지율 상승으로 올라가느냐 그 부분도 과거에 또 안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승패와 상관없이 논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지지율은 또 따로 움직이는
노정도 부분들이, 아니라 때가 그랬죠. 예.
따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엔 좀 힘들다. 물론 분명히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거 TV 토론을 잘하면 지지율이 약간 오를 것이다 라는 그 가설은 아직까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표의 차가 그렇게 심할 것인가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마
예.
그 결정적인 실수 같은 게 나오면 또 달라지겠죠.
예. 예.
뭐 이산화가스라든지 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전선 형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죠.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자기 지지자들 확고히 다지면서 그들한테 메시지를 분명히 줘서 그분들이 이제 가서 향후에 표를 얻어오는 거야 과정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그러한 이벤트가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이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도 이제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 차례 토론밖에 없는 건데
네.
예전처럼 뭐 몇십 차례 이렇게 토론이 되고 했었으면 당연히 지금쯤은 아마 그런 이저 진영이 형성이 다 돼 있고 또 진영에서 전파할 논리나 이런 것들도 아마 단일화 다 돼 있을 테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있어서 내가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데 또 내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논리를 그냥 한 자기 후보의 어떤 일방적 메시지만 듣고 전하는 것하고 상대방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 저거는 분명히 확신이 쓰는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적 차별성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있어서 1-2%의 뭐 이렇게 등락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그 가능성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향후 이제 선거 중반전으로 돌입하는 국면에 있어서의 그 지지자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고 또 진영 내에서의 어떤 자기 그 선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저도 예, 그게 굉장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논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논쟁을 할 수 있는 구도도 아니에요 지금. 그 꿀 게임 룰 자체가 그리고 또 설사 그 논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지율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논쟁에서 이긴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비전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금 사실은 그 야권 같은 경우에는 통합된 메시지를 내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마 오늘부터 그게 비로소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안철수 더하기 문재인 거기다 심상정까지 합쳐진 어떤 통합적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를 향한 그 비전들을 던지고 그 비전이 저쪽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뭐랄까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TV 토론이 변수가 되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TV 토론을 잘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하고 이제 그 단일화 토론을 한번 했었고 박근혜 후보는 이제 국민 면접 방식으로 한번 단독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제 한번 봤습니다. 한 번씩.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토론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낫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또 그 토론에 또 송지현 씨가 다시 오지 않는 한. 다만 근데 그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한번 뭐 얘기하고 답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추가 질문이 불가능한 이상은 뭐 거기서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야권에서 유권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거 갖다 분명히 구체화하는 그런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진화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기존의 토론 과정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강점이 확실히 있죠. 문재인 후보가 강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3자 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정희 후보가
그게 이제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선이 형성될지.
예.
제 생각은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중도 개혁적 포지셔닝을 할 텐데 그 부분과 박근혜 후보와의 어떤 전선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는 굉장히 불분명했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어떤 내부에서 약간 그 후퇴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개혁 이슈는 정치개혁의 이 주도권은 이제 안철수표 정치개혁을 문재인 후보가 수용하면서 그것도 역시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고 지금 뭐 보수연합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표심에 별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진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좀 보다 선명한 국민연대의 어떤 진영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가시화되면 그러면은 전선은 이제 분명해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좀 해명해야 될 게 많아요.
네.
그 왜 이제 또 경제민주화를 후퇴했는지 또 이명박 심판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제는 잘했다. 그런데 민생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건 몰라요. 그건 새로운 이론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그런 이론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그런 경제 잘할 거냐.
결국 이제 그것도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난 5년 정권의 심판론을 사실은 이제 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수세에 있죠. 수세에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제 어떻게 이 물론 형식 자체가 이미 좀 양자의 어떤 격렬한 토론을 발생시키는 그런 토론 형식이 못 된다라고 하는 비판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그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좀 강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이제 내일 이제 첫 번째 TV 토론이 있는데 내일 그 외교안보 분야죠. 내일 그러니까 주제가.
네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주목할 현상이 이제 북한이 그 로켓을 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그 입장이 나왔는데 보수론이 다시 이걸 지금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내일 이루어지는 그 TV 토론이 외교안보 분야인데 박근혜 후보가 아주 그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집중 공략해 들어가면서 프레임을 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1년 내인가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또 공약을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그 바로 이걸 그 매개 삼아서 문재인 후보를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갈 가능성 그림을 그려보면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스탠스가 말릴 여지는 없겠습니까?
뭐 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그래요? 실제로 로켓 같은 경우 지금 발사하는데 네. 그럼 이명박 정권은 뭐 했느냐? 정권 책임론이거든요. 당신들 말대로라면 이 강경 정책을 핀다면 로켓을 못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퍼졌느냐? 안 퍼졌는데 제대로 무슨 돈으로 또 로켓을 쏘느냐? 그다음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느냐? 개입의 여지도 없지 않느냐? 말릴 예컨대 북한이 저걸 못하도록 말리는 어떤 통로라도 있었는데 그 통로마저 끊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부분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걱정되는 게 이정희 씨의 그 스탠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2대1 공격이죠. 야권이 둘이고 여당이 하나니까 2대1 이런 측면이지만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엑스맨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게 바로 그거죠. 당신은 그러면 유교가 남침이라고 생각하느냐 북침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분이 또 나중에 대답할게요 또 이럴 거란 말이죠.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NLL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씨가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봐라 NLL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인 입장이 있고 또 이런 극단적인 입장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둘은 가지고는 안 된다. 적절하게 그 중립적인 입장, 중도적인 입장이 가장 올바른 입장이다. 이렇게 또 스탠스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로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이번 거는 무슨 미사일인지 또 우리랑 뭐랑 연동돼 있냐면 지금 나로 로켓이랑 좀 연결돼 있단 말이죠.
미사일의 발사 원리와 그 우주 로켓의 발사 원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액체연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탄도탄 미사일 쓰는 거. 라는 것도 조금 약간의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친다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거꾸로 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그동안 뭐 했느냐? 당신들 말대로라면은 저희들은 천안함도 건드리면 안 되고 연평도 폭격하면 안 되고 로켓도 쏘면 안 되는데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개입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식의 논리들 이런 것들로 받아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준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에 안보적 측면에서의 어떤 소위 그 보수파가 제기하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미 좀 공격이 안 먹혀들 스탠스에 가 있다고 봐요. 본인이 이제 본인 입으로도 뭐 자기는 실향민 출신이고 특전사 출신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그 여러 차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보 불안을 논리로 공격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고요. 안보 불안은 사실은 뭐 지금 지난번에 노크 기순 사건으로 아주 정점으로 드러났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현 정부가 오히려 이제 이 평화에 대한 그 구상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안보 불안을 자초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실정론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논쟁 구도가 3자 논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공격보다는 포지티브한 정말 지금 그 21세기고 뭐 지금 많이 얘기하다시피 G2라고 하는 그 틈새 바구니에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부터 지금 일단 굉장히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경제에 또 중요합니까? 이제 결국은 뭐 북방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국민 설득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좀 비전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정말 그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위기적 측면에서 위기를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남북 화해와 이제 평화의 시대를 갖다 열어가는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로드맵을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국민들이 그 정도 판단할 어떤 그 저 정도의 수준은 이미 돼 있어요. 지난번 그 결국 만약에 이것을 예전 방식의 어떤 그 뭐 색깔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남북 관계 이번에 신용등급 올라간 것도 북한의 뭐랄까 정세 변화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평가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금 이양이 됐다라든지 예. 일단은 그 신용등급의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지역 경제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아까 말씀하시니까 북방 경제 뭐 이런 것의 그 거대한 비전들, 민족 경제 공동체였던 거대한 비전들을 좀 내세울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제재를 할 때 그때 꺼내던 카드가 다 뭐였느냐.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에서 말을 해준 카드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MB 정권하고 대북 정책에서 뭐가 구별되는지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구별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안 구별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신 입장을 말하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TV 토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3000% 빠진다고 하면 3000% 시민들이 싫어하시니까 잠깐 좀 쉬고 가는 그 차원에서 제가 고진화 전 의원께 선거운동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지역민하고 이제 만나서 유세하고 이런 거 이해를 하겠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꼭 그렇게 유세를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TV 토론을 확 늘리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돈도 전체적 그냥 그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모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고 뭐 하는 것 다 비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비용에서도 효율적인 거는 당연히 방송토론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뭐 IT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에서 정말 선진국에 내놔도 부럽지 않을 어떤 선거운동을 좀 모범적으로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유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낙후된 선거. 그 21세기에서도 최첨단을 가는 대한민국이 거기에 정반대되는 어떤 그 선거 방식을 하는 거는 TV토론 안 하기 때문이죠. TV토론이나 내지는 그 인터넷 언론 토론이나 아니면은 토론 같은 경우도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전문가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주최하는 네.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주최하는 토론들을 다양하게 해서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면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정책의 어떤 구체성을 드러내는 게 돼야지 일방적으로 가서 뭐 사람들 모아놓고서 내 메시지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대중 설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이게 세과시에다가
국민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선거운동 방식이 지금부터라도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역 공약이 있으면 지역 방송 가서 TV 토론 하면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는 뭐 지상파 3사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TV 토론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퍼뜩 들어서.
그거 보면 이거 유권자가 무슨 뭐 물고기냐 막 저인망으로 훑고 다니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행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87차례인가가 있었대요.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근데 이번에는 네. 딱 3차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수첩 응답식이란 말이죠. 예. 좀 한심한 일이죠.
유세금지법을 만들면 어떨까. 어?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인데요. 박스권에서 지금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2, 3%에서 많으면 47, 8%. 이 한 5%포인트의 박스권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47, 8% 박스권의 맨 위에 있는 이게 결국 맥시멈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선거 구도를 이제 변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과 미래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상대방과 차별성 전에서 진 거죠. 안철수 등장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게 굉장히 약화돼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좌파 세력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걸로 보수 회기로 노선으로 이제 갔고 또 그것을 이제 세력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완성시키는 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또 늘릴 부침색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거기에서 그 전략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평가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 지금 얘기되는 중간층이나 안철수 지지표에서 이탈한 표를 가져오는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과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엔 포지셔닝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포지셔닝은 단번에 옮길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자기 위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옮겨버리면 또 거기서 일정한 어떤 대중들이 불신이 생길 수가 있고 자기 논리에 대한 확신이 또 없어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거기에서 지금 미스를 한 것이 아니냐. 결국 새누리당이 지금 짧은 기간 내에 그 변화를 가져오면서 중간층 획득 전략을 갖다가 수립할 수 있겠냐. 저는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막스권에서 그러니까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선거의 주도권을 여전히 안철수한테 주고 있는 거죠.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이제 언론 쪽을 동원해서 사실은 쉽게 얘기하자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벌리는 전략을 쓴 건데 제가 보기엔 그게 역으로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선거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고 지금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이 선거 국면에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선거 포지셔닝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진중국 교수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확장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확장성은 역시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보 자신이라기보다는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겠죠.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것 또는 무당파층이라는 것이 잠재적으로는 문재인에게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잠재성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뭐 보수 스탠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전략이에요.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그다음에 낮은 투표율에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중도층이라는 이 부분이 날아갈 것이고 아마도 그 박스권을 자기가 더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중도층을 중도층의 표 마음을 잡아서 박스권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뭐랄까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상대적 비율에 의해서 벗어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역시 참 희한한 대선 아닙니까? 세 후보 모두 자기 자력으로는 당선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고 있고 새누리당은 또 문재인 후보를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문재인 후보를 또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는 또 자기 스스로 또 뭐가 되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둘로 나눠져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유일한 변수로 남아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본 결과 예나 지금이나 결정적 변수는 안철수 전 후보에게 있다. 뭐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오늘 캠프 해단식이 있다고 하고 오늘 해단식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인데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이고 해단식은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두 분께. 아무튼 그 결과를 보고 한 2, 3일 뒤에 아마 이번 주 후반 뭐 아무리 늦어도 한 주말쯤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 결국은 그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밝힌 입장이 이제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가 되지 않을까 판세를 읽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방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고진화 전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드디어 대선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띕니다. 오마이뉴스의 8만 시민기자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이탈남과 오마이뉴스를 키워가는 기쁨을 누르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 당신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입니다.
야, 뭐하냐?
어,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 다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어,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com
대선 판세를 짚어봤습니다만 사실 판세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주체적인 주권의식입니다. 후보에게 휘둘리는 표심이 아니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뭘 바꾸고 싶은지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한다면 판세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이 판 저 판 그 돌아보면서 거기에 부안해 동하는 것은 주권의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